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어제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한 문서 3건을 채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하고 구체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세 건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 3국 정상들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정보 공유를 배가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한일 정상과 외교, 국방, 상무, 상업 장관,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해마다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다양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가 단독 정상회의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3국 간 협력을 포괄적으로 대폭 강화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이 오늘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해군과 공군 합동 순찰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한일 정상이 전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마치고 또 타이완의 차기 총통 후보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막 귀국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스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동부전구가 타이완 주변에서 해군과 공군의 전투 대비 연합 순찰과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도 이날 아침부터 타이완 주변 해협에서 훈련에 참여한 중국 군용기 42대와 선박 8척을 감지했고 이에 대응해 함정과 군용기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이성적 도발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타이완은 국가안보를 보장한 역량과 결단력,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이번 훈련에 대해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경고로 풀이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군수뇌부와 전격 회동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회동 시점을 자세히 밝히지 않은 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남부 로스토프 나노드에 러시아군 남부군 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특별군사작전본부에서 발레시 게라시모프 육군참모총장과 다른 고위 지휘관들로부터 우크라이나 작전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회동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남동부 전선에서 영토 재탈환을 위한 반격에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러시아 민간용병 기업인 바그너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일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게라시모프 총장이 전쟁 실패에 책임이 있다며 강하게 비난해 왔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전초 기지에 보급품 전달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델 아길라르 필리핀군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앞서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 스프릴틀리 군도내 세컨 토마스 암초에 있는 전초 기지로 향하던 보급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가하자 이를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응은 과도하고 공격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아융인 중국명 런 아이자오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타이완, 필리핀은 남중국해 특정 지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전례 없는 산불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데이비드 이비 주 총리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계절이 지나는 소리 듣고 계십니까? 어둠이 내리면 들리기 시작하는 이 풀벌레 소리가 벌써 가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낮에는 아직 해가 뜨겁고 또 세차게 내리는 비는 아직 여름이구나 한창이구나 싶다가도 아침 저녁으로 더 선명해지는 풀벌레 소리는 새로운 계절이 분명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자연의 소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클래식 고전음악 준비했습니다. 울창한 숲속을 걷는 느긋하고 편안한 기분을 먼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체코의 음악가 안토닌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로 시작하겠습니다. 2장조 작품 번호는 22, 러시아의 지휘자 안드레 코스텔라네츠와 그의 악단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인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번호 21 러시아의 지휘자 안드레 코스텔라네츠와 그의 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1875년의 작품입니다. 드보르작의 음악성을 아주 높게 평가한 음악가 빈 음악재단의 심사위원이었고요. 또 후원에도 앞장섰다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도움으로 드보르작이 이 생계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시기였답니다. 그래서 드보르작 특유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정서가 이 선율에 담겼다는 해석이고요. 또 쇼팽의 왈츠곡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간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러시아 음악가입니다. 1970년대까지 활동했던 그러니까 소련 시대의 음악가 아르메니아계의 아람 하차투리안이라는 작곡가고요. 사브르댄스, 카레춤 들어보실 겁니다. 가야네라는 이름의 그 여성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발레 음악 가야네에 담긴 곡이고요. 그 옛 소련을 이룬 다양한 민족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주제가 신나고 빠르고 또 약간은 복잡한 화음으로 표현된 춤곡에 담겨 있습니다. 보통 이 곡은 두 대의 피아노, 그러니까 두 명의 연주자가 참여하거나 오케스트라가 그 강렬한 선율을 뒷받침하는데요. 오늘은 바이올린 소리로 들어보실 겁니다. 러시아 연주자 막심 벵게로프, 아르메니아 피아니스트 베그 파피언이 협연한 2002년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하차투리안의 카레춤에 이어지는 곡은 펠릭스 멘데스 존의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서곡입니다. 1820년대 작품이고요. 이 볼프강 폰 괴테의 시의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또 베토벤도 같은 시의 영감을 받아서 1810년대에 같은 제목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자, 당시에는 음악가들이 문학작품에 대한 인상을 그 음악으로 만드는 것이 유행했답니다.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멘델스존도 그런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주 조용하게 시작하는 도입부에서 악기가 하나씩 더해지고 소리가 커지고 타악기 그리고 금관악기까지 가세해서 점점 웅장해지는 흐름이 고요한 바다지만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선원들의 움직임, 또 아침이 밝아오고 육지가 보이고 닻을 내릴 준비를 하는 그 식구의 내용을 멘델스존의 감성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독일의 음악가 클라우스 페테 플로우가 이끈 독일의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클래식 고전 음악의 깊이와 향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르간과 하프가 어우러지는 헨델의 협주곡 이어집니다. 아마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무게감이 있는 오르간 음악 중에서도 영상 매체의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쓰인 작품입니다. 하프 협주곡 6번, 내림비 장조, 작품 번호는 5번입니다. 종교음악의 대가였던 헨델이 대작인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던 중에 만들었다는 이 오르간 협주곡에 들어가 있는 하프가 독주 악기로 활약하는 작품입니다. 오르가니스트 폴 니컬슨, 하피스트는 프란시스 켈리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 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배우 더스틴 호프만이 감독으로 데뷔한 2012년의 영국 영화 콰르텟입니다. 사중주 또 사중창을 말하는 음악 용어를 제목으로 걸었습니다. 은퇴한 성악가들의 아름답고 흐뭇한 사중창 이야기가 이 영화의 핵심인데요. 영화의 배경은 비첨하우스라는 이름의 양로원이고요. 은퇴한 음악가들, 연주자와 성악가들이 노년을 보내는 숲속에 자리한 그 유명한 음악가의 이름을 딴 공동생활주택이고요. 사람들이 만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소로 쓰였습니다. 새로운 입주자가 온다는 소식에 비첨하우스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테너였던 레지날드는 비첨하우스에서 아주 우아하고 깔끔한 노신사이고요. 파킨슨병 증상으로 몸이 편치가 않은 바리톤 출신의 윌프레드는 여자들과의 농담을 좋아하는 장난기가 여전한 바람둥이입니다. 정신을 깜빡깜빡 놓을 때가 있는 시시, 알토였는데 늘 큰 가방을 보물처럼 끼고 다니면서 이날 새로 들어온다는 진 홀튼에 설렙니다. 진 홀튼, 한때 프리마돈나로 불렸던 소프라노였습니다. 고음에서 목소리가 무너진 이후로 무대를 떠났고 양로원까지 오게 됐습니다만 차림새와 눈빛 등 진의 모습은 여전히 자존심이 남다른,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느낌입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비첨하우스를 지키기 위해서 공연 준비를 하던 입주자들은 진의 입주 소식에 더없이 좋은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며 좋아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레지는 자기가 뻔히 여기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 올 수 있냐며 화를 내는데요. 진과 결혼을 했었고 이혼 후에 쭉 혼자 살았던 레지는 아직도 단단히 화가 나 있고 그 상처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지가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은 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레지를 만나서 마음을 풀어주고 같이 산책도 하는 편안한 사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레지와 윌프, 시시가 진에게 같이 공연하자는 말에 진이 다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무대에 서자고 하냐며 모두를 머쓱하게 합니다. 비첨하우스를 찾는 어린 학생들에게 오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협주도 하는 은퇴한 음악가들. 살고 있는 곳의 부흥을 위해서 음악을 연마하고 또 즐기는 모습을 진의 시선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합니다. 영화 콰르텟은 주세페 베르디의 축배의 노래로 시작해서 여자의 마음, 비토리오 몬티, 슈베르트,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생상스의 백조, 부케르니의 현악 오중주, 하이든 교향곡 등 귀에 익은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또 배경음악으로 썼습니다. 비첨하우스를 위한 공연 날에는 모두가 턱시도에 드레스를 차려입고 음악가로 명성을 날렸던 왕년의 모습을 추억하는데요. 공연의 맨 마지막 순서로 윌프와 시시, 레지와 진이 함께하는 리골레토 사중창이 선보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바로 보여주진 않고요. 그 목소리 위에 비첨하우스 사람들의 이름과 젊은 시절의 모습을 띄운 엔딩 크레딧을 보여줍니다. 아름답고도 쓸쓸하지만 또 훈훈하기도 한 여운을 만들었습니다. 자, 배우 매기 스미스, 톰 코트니, 빌 코넬리, 폴린 콜린스가 사중창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실제 은퇴한 음악가들이 이 연기를 맡았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콰르텟이라는 제목의 희곡과 연극이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주세페 베르디가 세웠다는 이 전직 음악가들을 위한 양로원을 이 이야기의 모델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첨 하우스를 상징하는 음악가 토마스 비첨은 영국 출신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한 첫 번째 영국 지휘자고요. 또 영국 음악계에 큰 영향을 남긴 인물입니다. 베르디의 리골레토 사중창, 언젠가 너를 만난 것 같다, 아름다운 아가시어를 미국의 바리톤 로버트 메릴과 여러 성악가의 목소리로 먼저 들으시고요. 라트라비아타, 축제의 노래는 호세 카레라스, 플라치도 도밍고 등 여러 성악가들이 함께했던 공연 실황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스페인 지휘자 루이스 안토니오 가르시아 나바로가 이끈 세빌 심포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Bella figlia dell'amore, schiavo son dei vezzi tuoi, con un detto sai tu. Senti del mio cuore il frequente palpitare, con un detto sai tu puoi le mie pene consolare.
Facci il piangere non v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의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든은 18세기 음악가죠. 남겨놓은 교향곡 작품이 100곡이 넘고 현악 사중주도 60곡이 넘는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고전음악 시대 기악곡의 전형을 만들었던 작곡가입니다. 전문적으로 음악 활동을 했던 초기에 그러니까 귀족 가문의 악단에서 부악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던 때에 아침과 낮, 저녁을 주제로 교향곡을 만들게 됐는데 하이든의 교향곡 6번, 7번, 8번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교향곡 6번 D장조의 아침은 해돋이를 의미하는 느린 속도로 전개됩니다. 산뜻한 플루트 연주가 아침 분위기를 그려냅니다. 한국어 방송이 클래식 고전 음악의 향기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프리드리 쇼팽의 연습곡 중에 햇빛이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에 활짝 피어있는 들꽃 또 나비들의 움직임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연주자들을 위한 연습곡으로 만들었지만 쉽지 않습니다. 연주하는 사람의 섬세한 감성, 건반을 치는 그 타건의 강한 힘, 기교가 필요한 고난도의 연습곡입니다. 쇼팽의 나이 18에서 22살 사이에 만들었다는 12곡의 연습곡이 작품 번호 10으로 묶여 있습니다. 8번 곡인 햇빛 이어드립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머레이 페라이어가 연주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